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쓸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대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과정별로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57절부터 66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치르는 내용을 보시면 뭐 당연한 것이지만 57절 앞부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내용이 나왔는데 57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 있었겠죠. 참 이게 불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 준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설령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려고 하셨어도 그래도 제자들이 십자가 장면까지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 매달려 있다가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든 아니면 그러다가 그냥 둘둘둘 말아서 공동묘지나 아무데나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주님의 이 장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본문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57절부터 60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었다는 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날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금요일이 이제 끝이 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시체를 저물 때까지 그대로 두지는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장 장례를 치릅니다. 해지기 전에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물었다는 표현은 이미 어찌 보면 장례를 치를 만한 시기를 놓친 또 많이 뒤늦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면 아리마데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 북쪽 지역 사람이죠. 아리마데는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던, 남쪽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또 표현을 보면 부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럴듯하거나 돈 있거나 뭐 권력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자였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제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십자가 지는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지껏 뭐라고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숨겨놓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57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가 저문 뒤에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처음부터 목격하거나 그 자리를 함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얼추 지나가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시체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판국에 아마 뒤늦게 십자가 장면, 십자가 있던 갈무리로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귀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었거나 처음부터 십자가 고난을 보고 있었던,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58절에 보면 두 번째로 행동하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세 번째로 요구를 하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죠. 그 이후에 5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행동을 하죠. 뭐 우리는 그냥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곱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질을 당했고 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러니까 시신이 어찌 보면 너덜너덜한 그런 상황이고 뭐 핏자국 뭐 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암으로 물도 흘러나오고 어쩌면 이것저것 막 예,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곱게 병실에 누워있다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깨끗한 상태가 아닐 텐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서 세마포로 싸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잘 닦고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세마포로 싸는 염을 하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 속에 있으니까요.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 무덤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무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원래 여분으로 만들어 놓았던 무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습성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큰 굴을 파고 그곳을 가족묘지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 부인도 들어가고 자기 아이들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선상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널찍하게 크게 파놓은 무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마련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넣어두고 60절 끝에 보시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을 막는 것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거죠. 이거 완전하게 이제 장례를 다 치루었고 60절 맨 끝에 보면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분이 했던 예수님을 장례를 치루었던 행동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또 그냥 보아도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분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큰 위험과 손해를 감내하는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빌라도가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뺏길 게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이분은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사형당한 반란자의 시체를 지금 수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네가 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반란 일으킨 사람 시체를 그냥 까마귀가 쪼아먹게 냅두지 네가 가서 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 이 요셉도 참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으니까 굉장히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본문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갖고 있던 주인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놓았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마음으로 내놓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만나서 이전에 내 제자들을 보내면 나귀 새끼 내놔라. 내가 쓰고 돌려주겠다.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을까? 어쩌면 제자들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만나셨을 때에 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장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해 두셨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는 제 무덤에다 깨끗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처럼 말하고 지나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닐까. 여하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귀한 행동을 한 거예요. 반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최선을 다해서 도리를 다해서 신의를 지키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례 치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 요셉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다면 무덤가에 찾아 나오거나 아니면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교류하거나 뭔가 기록이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육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 것이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뒷부분을 보면 대적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적들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뒤 부활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그런 사기를 못 치게끔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대비책을 세우거든요. 그럼 대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점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61절에 나옵니다. 이 돈에는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가까지 여자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두 분은 그냥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것만 단순하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 이제 장례를 다 치루었죠. 이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뭘할 방법이 없고 주님 장례 치르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향품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례를 치는데 자신들이 뭐할 것은 없었지만 그 이후라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62절부터 66절까지 대적들이 보였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대적들은 어떻게 했는가?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등장인물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했던 행동은 첫 번째가 62절 끝에 보시면 함께 빌라도에게 모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혼자 간게 아니라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앞에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하죠. 빌라도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혼자 갔습니다. 근데 대적들은 함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혹시 십자가를 안 믿었어도 장례를 치르겠다고 요셉이 찾아갈 때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우리도 갈게 해서 함께 갔었으면 어땠을까? 대적들은 함께 움직이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튼 빌라도에게 함께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63절에 보면 이 대적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대적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그 기억을 안 해요.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도 이걸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적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기간도 사흘이라고 말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 야, 이 대제장들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걱정한 게 뭐냐면 부활이 일어날 거 걱정한 건 아니에요. 부활은 그건 뭐 생 거짓말이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만한 그런 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놓고 보면 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그러니까 원래 돌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거기 가서 인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 거냐면 요셉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용의자로 1번으로 수위에 올라올까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훔쳐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겠죠. 딴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놓고 자기가 인봉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무덤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저 자식을 눈여겨봐야 된다, 전미 뭐 할지도 몰라,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제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여자들이 그 무덤을 바라보고 그리고 대적들이 부활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적이 제자들이 와 숨쳐갈 수도 있으니까 무덤을 지키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제가 정돈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예수님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의지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신뢰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질 때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손에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담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고 왔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예수님들의 사도들,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제자들은 아,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치웠을까? 누가 저와 장례를 치러야 되나? 사실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아무도 못 왔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리하고 열두 제자들, 사도들은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도, 아무도 안 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내 몫이었는데, 내 책임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할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게 여지껏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 역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아쉬워하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한 그 이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포기하는 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포기를 해버립니다. 대적들은 그만하면 뭐 되었을 것 같다. 이제는 뭐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끝까지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 갖기를 또 소망 갖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혹은 때때로 손에 나오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주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어드린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